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좀 짧아서 앞에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해적선이 있으면은 그 해적선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해적들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해적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늘 기초 메시지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과 다락방 하시는 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이 전도에 맞춰져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그런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도도 놔두면 되지 않냐?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일은 같이 외쳐주고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자세히 안다면은 손을 들고 외칠 거는 외쳐줘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나는 중립에 우파도 아니요 좌파도 아니요 중립 예수 그리스도 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당신은 해적선 탄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다면은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 한은 당신은 해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외쳐야 되고 손을 들어 주어야 되고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 처음 예배하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마디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없다 없이 다 하고 있는데 하긴 하는데 우리가 습관대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뭔지 이게 정말인가 한번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한마디의 고백을 하더라도 짧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후로부터 창세기 4장에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선지자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게 문장이 짧은데도 베드로가 말했을 때와 같이 주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한 것은 베드로 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에 성령 받은 게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집행하는가? 다 죽어서 시체가 된 도로가에게 도로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도로가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 바로 죽으리라 하니까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한테 주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응하는 정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도 안 되고 베드로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천국 열쇠도 안 나타나는가? 이 말의 뜻을 몰라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말을 할 때 하늘에 상달되도록 내가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같은 원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베드로 속에 정돈된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이미 벌써 돌아가는 회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온이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구약에 있었던 종신종의 제도를 밑바닥에 깔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말의 순서가 달라서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사람에게 가장 처음 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말은 주인 절대자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소유자 절대자 주권자 엘로힘 엘살다이 아도나이 키리오스 또 여호와 이것을 전부 합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고 절대자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성령을 다스린다는 총체적인 것을 합쳐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할 때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종신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서 비가 안 내리니까 집집마다 양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애를 등에 업고 살 길을 찾아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 대문에 찾아가서 구걸합니다. 주인님 살려주세요. 나는 저쪽 먼 곳에 사는데 이제 비가 3년 동안 안 와서 먹을 게 없으니 우리 애가 배가 퉁퉁 부어서 아사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밥 세 끼만 먹여주면 일평생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잣집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은 아프지만 당신보다 먼저 온 사람이 우리 집에 50명 있는데 우리 농사진 그 다 합쳐도 먼저 온 50명이 먹이고 살기 힘든데 다른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또 다른 집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 어떤 주인을 만났는데 이미 우리 집에 종이 많이 와서 이제 내가 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 집에 100명이 와 있다 하니까 다른 집으로 가봐. 주인님, 이제 다른 집에 갈 힘도 없습니다. 애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 그렇게 딱 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하나 더 받아주는데 내가 먹을 밥, 우리 부인이 먹을 밥이랑 우리 아이들이 먹을 밥을 절반씩 먹고 나머지 절반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겠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종이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종이 마지막 종이 됩니다. 주인이 자신이 먹을 절반을 나눠주겠다니 이 종이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먼저 온 종들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아침 9시에 온 종들입니다. 이들은 조금 배짱이 있어서 일하는데도 주인 눈치 살살 보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종은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종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주인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살면서 신세를 다 갚겠습니다 하고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비가 오니까 자기 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날까 싶어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마지막에 온 종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이보게 지금 비가 내려서 이제 드디어 농사도 되게 생겼는데 다른 종들이 이미 자기 집으로 농사지로 돌아갔는데 자네는 왜 안 가는가?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줘서 우리 애들하고 내가 생존하게 됐는데 비가 왔다고 해서 어떻게 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주인님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게 종신종입니다. 평생 동안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안돼, 내가 자네를 다 잡아두면 동네 주민들이 나를 욕한다고, 비가 오는데 종을 붙들어 놓고 안 풀어준다고,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돌아가고 그동안 나한테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갚으라. 그래도 이 종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가 비록 비가 와서 우리 집에 간다고 해도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해준 것 이상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종신토록 이 착한 주님을 모시고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동네 주민 자치법을 이용해서 동네 주민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내가 이 종을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가고 평생 종살을 한다고 하니 동네 주민들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주님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도 그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주민 자치법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이 집에 종을 해도 좋고 이 종살이를 해도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것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내린 종을 가지고 종신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신종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는데 문설주에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생긴 종을 종신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종신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잠깐 신세지고 도망갈 종이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날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신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길은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줬으니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줬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돈 벌었다고 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예배 나와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종신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내 주인 된 적이 없어. 너의 주인 된 적이 없어. 내 주인은 사탄이야. 그러니까 종신종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소유주이시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뜻을 밑바탕에 깔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고백했던 것이 그때 예수님이 반응을 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해도 주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걸까요? 내가 언제 너의 주인 되었느냐? 너희들은 도망간 종들이야. 형식적으로만 주를 찾는 자도 도망간 종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베드로의 고백을 능가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초강력한 단어를 구사해서 예배를 이끄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종신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서는 안 됩니다. 종신종이 만들어져야 하늘로부터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은 도망갈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천번 들여받아 죽은 예배나 다름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하늘로부터 반응이 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종류와 내용과 그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를 소유한 영원한 주인이시요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이 오시되 더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주일날은 내가 교회에 나가 줄게요. 헌금도 여기까지는 해주지만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과 거래를 하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도 안 내려오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영원한 당신의 소유물이라고 정말로 고백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내려진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든지 있든지 교회가 또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종신종은 내 소유 전체가 다 주의 것이라. 시간도 주인 것, 물질도 몸도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의 거래는 전체를 주고 전체를 다 받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교회에서 경험을 합니다. 근래에 와서 정말 내가 제대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다락방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정말로 많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분명히 우리는 해적선을 탄 것이 아니라면 손을 들어줘야 될 건 들어주고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나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초창기 메시지에 들어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울면은 눈물 보라서 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떨면은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느끼면서 다락방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더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전도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기록의 연결이라고만 보는 공산주의자들의 시각도 큰 과오가 있습니다. 생물계를 한번 봐라.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라. 생존 경쟁의 계급투쟁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개도 강한 놈이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불구하고 자연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서로 상부상조한 것도 얼마나 많은가요? 서로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한쪽만 보면 한 면만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때도 있고 서로 돕는 때도 있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 나타난 공통적인 역사고 짐승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조선 땅 사람에게 계급투쟁을 고치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화를 미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본가들 축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본가면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세웠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대지주 자본가들 일본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급투쟁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민족에게 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정부가 수립되고 재산 문제 공정 처리를 농지는 나중에 농지 개혁해서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일들을 대해서 조선 땅의 노동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여기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해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가 되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을 사회 철학으로 하고 계급 투쟁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는 반드시 프로테리아 독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급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얻었을 때까지, 즉 독재와 계급이 없는 사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무자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북한 땅에 사시면서 공산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본계급과 지식계급과 그 밖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물들 100% 다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잔재인 종교와 도덕도 다 전멸시키고 생산기관이나 소비기관 다 국유화하고, 이게 1945년 대한민국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돈이 쓸 데가 없는 것이야, 물건은 우리가 다 필요한 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본자 계급에서 일으키는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렬한 생존 경쟁이 없는 이런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냐, 정말로 유토피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1945년 해방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1947년경에는 미군이 군정을 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여론조사했을 때 국민의 70% 80%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돈도 쓸데없고 다 같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대다수 민중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회를 누가 동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다 돈이 들어오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가져간다는데 이런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냐 이겁니다. 가서 여행하고 놀 곳 놀고 돈이 내가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일한 사람이 일하고, 그런데 한 가지 촛불처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형성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권과 경제를 한 손에 잡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사랑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민은 천사처럼 선해야만 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독재자가 전지전능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가십시오, 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천사처럼 선해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인간을 데리고 공산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독재 외에는 다른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독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을 누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자는 일찍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나 보면 독재자의 권력이 어땠습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회주의자가 뭐고 공산주의자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공산주의자가 우리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민주당 거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독재자는 정권과 경제권을 전부 쥐고 백성들에게 빵을 고루 먹이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마르코스 말과 같이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은 독재자가 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사회는 자유가 없습니다. 말은 좋죠.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결국 독재자가 지배를 하게 되는 사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유가 없으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까요? 지난 100년 동안 공산주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 소련,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리스 사회주의자들 한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국민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 평등이 이루어지지 이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 평등은 인류의 인류사에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없고 그저 일어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먹는 걸 옛날에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산사회에서는 이제 이들을 인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사회는 계급이 없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변할지 모르나 계급은 그냥 뚜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급이 있냐면 차라리 치리자 계급이 있고 피치리자 계급, 평민 계급이 있는데 이것을 공산 당원 계급과 인민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독재적으로 폭력적으로 노동을 강제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소유욕은 그냥 남아있어서 일을 하지 않고도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는 자발적으로 독재권을 내놓는 적이 없습니다. 또 권력은 언제 부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권력을 숙청하려면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을 하려면 독재자가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민주주의가 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독재가 없는 공산사회를 이루려면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인민 각자가 서로 하나님처럼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그렇게 다 망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망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다 정부가 해준다고 하면서 정부 예산은 늘려놓고 하면서 그런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정부는 치안, 안전, 국방에 신경을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터전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개인이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흥황하고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미국 자유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는 거의 빼앗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직장에서 코로나를 맞지 않으면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직장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비행 조종사가 비행 도중에 하늘에 떠서 가는 도중에 12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습니까? 안 나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2,400편이 비행기 스케줄 캔슬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나는 주사를 안 맞겠다. 주사 맞으라면 나는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행사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자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고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방귀들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내 삶 속에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 맞다면은 교회와 목사와 종교를 파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 후들도 그대로 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주님 앞에는 내가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사람이 사는 이 사회 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인격을 가지고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계신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싸울 것에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1, 2년 동안 많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곡하게 들어서 전화를 해서 더더욱 좌파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파 우파 뉴스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 이해가 위키백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위키백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위키백과가 반은 거짓말이라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위키백과가 누가 만들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뿌리를 쭉 해보면 한 이틀 걸립니다.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런 얘기한다면은 아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종전 한국의 종전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미군 철수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군을 철수하려면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일으켰다면 6.25 때 죽었던 우리 국군 몇만 명의 시체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제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종전선언한다고 대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조국 같은 사람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갔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종전이 되었다고 떠들면서 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종전선언을 하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하고 종전선언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키백과를 보시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키백과가 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만드는데 누가 뺏어갔을까요? 여러분 뺏어간 당사자들만 안다면 그 위키백과 가짜라고 하는 말들이 왜 거기 들어간지도 알고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파고 잘 보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 속에 살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